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위 간직인 그 총리의 자리에 이르렀던 자였고 그는 분명 출세한 사람이 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며 그의 삶 속에서 주어진 가치와 온갖 세상의 관습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과의 전면전을 펼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는데 그로 인해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하나님을 끼워 넣은 것이 아니라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사용하셨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가 총리가 된 이후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며 그에게 주어졌던 이 총리라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결과적으로 총리가 된 다니엘의 삶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 지고지순한 믿음,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편승하지 않고 그들의 가치와 문화를 명령을 또 거부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같이 우리도 믿음과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1장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에서 흠이 없고 또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로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삶의 양식과 모든 체계와 사고 방식들을 배우게 하려 하죠. 또한 그들에게 바벨론의 산의 진미를 내어주므로 식습관마저도 새롭게 익히게 만들려고 하며 결정적으로 그들이 살아온 모든 정신과 삶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이름마저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마치 이것은 굉장히 고상한 방법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계도하고 문화적으로 더 나은 문화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이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진정한 민족 말살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하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며 그들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화, 생활, 또 언어, 생각, 사고방식, 사회 질서, 그들의 삶의 모든 법률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에서 야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비롯한 바벨론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겠다라는 것, 이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사실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걸러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시대적, 이러한 민족적 갈등 속에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새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 역시 이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황관장은 먼저 그들의 유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해 버리지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말입니다. 원래 유대식 이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에 속해져 있는 엘과 랴 또는 이 랴는 야훼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충성함을 상징하는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누가 들어도 아 저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그렇게 알게끔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꾸면서 그의 이름의 뜻을 바벨론의 땅의 여신과 같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버리고 아사라는 아벳누고로 바꾸며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버립니다. 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의 신의 명령으로 그들의 이름을 강제적으로 개명해버리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며 바벨론의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빼앗기고 강탈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성, 하나님이라는 특별히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성을 나타내는 그 귀한 이름들을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생각할 겨를 없이 고스란히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대로 살아가다간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에게 남은 것 모든 것도 다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아니 평생 벨드사살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빼앗겼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결단합니다. 이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향한 믿음의 반격을 펼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그들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기 위하여 반바벨론적이고 반세상적인 위험한 믿음의 도전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루드비히 포이어바흐는 사람은 그가 먹는 것 그 자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식이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굉장히 잘 먹으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이야기하죠. 한식을 잘 먹으면 그는 이미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중식을 잘 먹으면 그는 이미 중국 사람에 가까운 것이죠. 일식을 잘 먹으면 그는 이미 일본 사람과 가깝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음식을 먹으면 바벨론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또 고대의 희생제사는 신과 인간 사이에 깊은 관계성을 맺는 하나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에게 드려졌던 고대의 희생제사의 제물들은 다시 그 나라의 왕들에게 올려드려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먹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먹었던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제공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음식을 거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거절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의 신과 더 이상 결탁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그들의 삶을 향해 믿음의 선포를 해낸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의 생활을 청산해낼 수 없는 삶 가운데 있죠. 바벨론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처했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 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문명과 물질을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그 회귀의 삶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선포해낸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에게 얻게 하셔서 그들 앞에 직면한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셨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인 9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바벨론의 진미를 거부하고 물과 채식으로 그들의 영과 그들의 육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한없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뒷절로 넘어가면 17절에서 그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이들과 같은 자가 없었으며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열 배나 뛰어난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론과도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빼앗아 세상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혼미하게 만들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순간 세상에 편승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법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고 사탄과 마귀가 원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종용하고 있죠. 심지어 여기에 익숙해져 버려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는지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의 본질조차 우리의 정체성조차 잊은 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적응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거짓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직장에서 뇌물을 주고받고 불의한 로비를 통해 사업의 확장이나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의 사람이며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누군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나 그렇게 산다는 것은 바벨론 왕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벨론의 진미와 포도주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해서, 그가 나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 역시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며 그 사람을 찾아다니며 복수하고 쫓아다니는 것, 그와 똑같이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원하고 바벨론이 원하는 것이며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나도 고리타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여전히 우리를 욕하고 다니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섬겨야 하죠. 너무 고리타분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인 이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의 행동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멍청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시대의 가치와 이해,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사고방식과 어둠의 세력들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타파하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게 승진하고 정의와 공의를 거스르며 사업을 확장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기에 끝없는 타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여전히 정직하고 성실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불법적인 로비와 이해관계로부터 나를 지키고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그 우물을 파는 것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스스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기를 또 그 마음 정하기를 순식간에 했을지 아니면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갈등과 그 고민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올지 말지 수없이 갈등하고 고민한 분들이 이 안에 많이 계실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눈 한번 감고 신호를 위반할지 말지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신호위반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벨론에 편승하지 않기로 그의 마음을 정하고 정했습니다. 대신 그는 죄로부터 그의 삶을 멀리하기로 정했고 직장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기로 정했으며 나를 헐뜯고 욕하고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리어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함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 그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비웃음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비웃음과 손가락질에 결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와 그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정복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을까요? 겨우 성을 13바퀴 도는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전쟁 공식을 그들의 전쟁에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값진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역시 그러했고 다윗 역시 세상의 방법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더욱 값진 왕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보다 더욱 더 값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으셨고 세상의 논리로 십자가는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분은 그 길을 향해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 뜻을 정하셨죠. 그 결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뜻을 어디로 정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이제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기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승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조롱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주께로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택하며 주께로 정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